자, 이제 복음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서가 뭐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까? 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이야기인데, 그 네 명의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인자였다. 다윗의 아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분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행적들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어떤 계시에 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읽으셨기를 바라요. 그냥 내용만 알리게 되면 조금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그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인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공간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왠지 서로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마태, 마가에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은 동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 마가에도 있는 게 있지만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관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공간복음 그렇게 이야기하죠. 설교 시간에 공간복음, 공간복음 얘기하는데 저기 뭔가 이렇게 궁금하시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은 총 몇 년을 사셨죠, 예수님이? 33년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를 공적인, 공인으로서의 삶을 마지막 3년. 그렇죠? 그 다음에 사적인, 사생활을 사생애. 이래서 30년에서 총 66년. 아, 무슨 더하기를 이렇게 합니까? 그죠? 33년. 제가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거 봐요. 33년을 이제 살다 가셨는데 이 3년의 공생애와 30년의 사생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기록했는데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요 부분에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근데 요 30년의 생활도 간혹가다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할례받은 이야기, 12살에 성전에 올라갔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안에 있죠. 그런 내용들은 사실 요 30세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간략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있진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만 있지 모두가 있지 않고 대부분의 일들은 이 공생의 3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자들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도 이해했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저 질이에요. 질이, 활동 질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이게 갈릴리입니다. 이게 사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를 유대라고 그래요. 유대. 중간은요? 사마리아. 위는? 갈릴리아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은 세 개의 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신약성경을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유대주가 있고 사마리아주가 있고 갈릴리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구역상, 행정구역상이 있고 그 안에 조그마한 도시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도시들과 이 주 이름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은 도시 이름이죠. 갈릴리는 그 지역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경기도가 많은 도시가 있잖아요. 경기도는 광명도 있고 인천은 다른 인천 직할시가 됐죠. 하여튼에 수원도 있고 뭐 용인도 있고 뭐 일산도 있고 이렇게 많은 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 갈릴리도 도시처럼 느껴지고 유대도 도시처럼 느껴지고 예루살렘도 도시처럼 막 헷갈리게 돼요. 도대체 이게 어디 가는 거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 막 그렇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셔야 됩니다. 저기 보면 저런 식으로 나와 있죠? 사마리아, 그렇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안 좋은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나라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무엇인가 하면 혼혈 정책이에요. 분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정을 이렇게 데리고 이주를 시켜요. 딴 나라로. 거기 살게 하고 딴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주를 또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이주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거기서 그냥 뿌리내리고 살게 되겠죠. 그 뿌리내리고 살다 보면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도 하게 되고 서로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돌아서 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요. 직접 이렇게 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아요. 서로 무엇을 구하거나 도움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 일들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가성에서 그 여인과 만나는 이야기가 있죠. 야곱의 우물에서 그 이야기들 나누는 경우가 또 하나 있고 또 한 번은 언제냐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죠. 근데 9명은 그냥 돌아가고 한 명만 돌아오죠.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감사의 뜻을 표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시대적으로는 버림받은 땅이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동하시는데 아마 80% 이상은 여기 갈릴리 지역에서 다 일을 처리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국지국전 행사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있죠. 예수님 할례를 여기서 받습니다. 태어나기도 여기서 태어나고 죽기도 여기서 죽습니다. 성전 정화 작업도 여기서 합니다.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과 대적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실질적인 기사와 이적과 많은 일들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죠. 나사렛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렇게 세 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복음서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권별로 이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으로 이해하고 마가복음을 마가복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인 거죠. 그래서 서로 합쳐서 통일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권, 그 한 권 한 권의 중요성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의 전체 3년의 삶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유월절은 뭘 했고 둘째 유월절은 뭘 했고 셋째 유월절은 뭘 했고 어떻게 해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보는 방식이 있어요. 둘 다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을 스토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은 뭘 했고 둘째 날은 뭘 했고 마지막 날은 뭘 했다. 딱 역사가 나오죠.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기술 방식이 두 달 후에 거를 처음에 기록하고 열두 달 거를 두 번째 기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기록 방식과 마가복음의 기록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강조점이 다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이제 요걸 먼저 한번 보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요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별로 이해를 한다면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니죠. 마가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받았던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를 사도행전에 가서 읽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가서 또 읽잖아요. 동일한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쓰여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을 읽고도 사도행전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누가복음을 읽게 된다면 사도행전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인 거죠. 요한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으로 가는 것처럼 복음서를 권별로 이해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더 보면 이제 권별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리마태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세리마태 그 사람입니다. 마가는요? 마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선교사인데 누구랑 선교했을까요? 예,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함께 전도여행을 갔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서게 되는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저 마가예요. 마가가 돌아가죠. 전도여행 가다가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저거 저렇게 끈덕지도 없고 저렇게 열심도 없는 사람 이제 못 데려간다. 나중에 또 한번 데려가자고 이제 바나바가 막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못 데려간다고 막. 그럼 같이 하지 못하겠다고 서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저렇게 변화가 되어져서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 의사 누가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어부. 첫 번째 네 제자가 온데 하나가 요한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 어쩌면 누가는 가장 학식이 많고 가장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가장 구약적인 내용을 가장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학문적으로 잘 접근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만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누가만 이방인 사람으로 저자가 되었죠. 자, 수신자.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쓰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마음에 두고 마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썼으니까 구약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요? 아주 잘 알겠죠? 그 구약 내용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첫 장에 그렇게 쓰는 이유가 그 족보를 이 사람들은 그냥 알아요. 아브라함, 이사, 야곱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든 내용을 그냥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종대왕 하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배워서 알지만 그냥 세종대왕 하면 한국인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끔 돼 있는 거죠. 근데 마가는 선교사답게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 글을 써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는 헬라인들을 향해서 그리스 헬라인들을 향해서 저 글을 쓰고 있고 요한은 대상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방대하게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마태는 메시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쓰고 있고 마가는 종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고난받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고 누가는 인자,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요한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사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메시아로 오려면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족보가 있는 거죠.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죠. 종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자로 표현했던 누가는 사람들은 다 족보가 있죠. 그래서 족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족보를 쓰고 있는데 그 족보의 중심선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쓰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는 법적인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생리적인 어머니의 몸을 타고 나온 생리적인 모습으로 그것들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두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기록 방식이 조금 다른데 마태복음은 예언적입니다. 계시적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으로 성취에 관한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루어진 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죠. 15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비해서 구약의 예언의 내용들이 성취가 되었다, 응하였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내용이죠. 마가복음은 실제적입니다. 현실적이에요. 가장 시간이 빨리 돌아가는 그런 영화 같아요. 곧 즉시 뭐 하자마자 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게 되면 곧이란 말, 즉시란 말을 40분 이상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보다도 시간 프레임이 빨리 돌아가는 듯한 인상을 듣게 돼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쓰여 있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죠. 아주 막 익사이팅합니다. 생동감 넘쳐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역사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가장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종합하고 막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그런 내용을 쓰고 있고 누가가 의사인 만큼 의학적인 모습으로 그런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잘 내용들을 쓰고 있죠. 요한복음은 교리적이고 영적입니다. 교리적이고 영적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심오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이런 부분을 시작하는데 여기는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이란 이야기를 98번 했을 정도로 가장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쓰기 때문에 과거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구약과 함께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거적이고 마가복음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현재적이에요. 누가복음은 미래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원해요. 시간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쓰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요한복음이 쓰여 있죠. 마태복음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강조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율법,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율법, 그 다음에 천국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은 마태복음만 존재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행했던 기사나 이적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누가복음은 은혜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방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강조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광은 이제 요한복음에 드러나겠죠. 요한복음은 뭐 영혼에 관한 이야기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관한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가 강조하고 각자가 쓰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동일한 본문도 동일한 기사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각자 이 권별로 보는 거죠. 이건 권별로 보게 되면 각 권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 관한 그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 전체를 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세 번째 책으로 가 있다거나 네 번째 책으로 가 있으면 이 의미가 그렇게 안 돼 있겠죠.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의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또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별해서 썼기 때문이에요. 선별해서. 그냥 쭉 써지 않았고 선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리적인 위치와 시간적인 위치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행적은 30세까지는 이제 공생애가 아니라 사생애였는데 그 사생애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먼저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사실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을 내리죠. 그래서 만삭이 되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이곳에서 이곳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식이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던 미가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서 온 거예요. 물론 황제가 명을 내렸지만 황제에게 명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가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가죠. 그래서 나사렛이 고향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서 태어나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겠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자라죠. 자라다가 한 번 예루살렘에 왔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12살 때 얘기인데 12살 때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 12살의 기억을 왜 썼냐 하면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부터는 하나의 성인으로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결정권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12살에 여기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여행 방식이나 가정 풍토가 조금은 우리와 달랐다고 합니다. 12살 미만은 누가 아이들을 케어하냐면 엄마가 케어해요. 그런데 엄마가 자녀들을 케어하는데 지금 들으면 조금 이런 여자분들이 좀 납득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어땠냐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먼저 출발을 합니다. 먼저 출발을 해서 텐트도 치고 음식까지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뒤에 가서 준비된 상황에 밥을 먹습니다. 요즘도 이러면 어떨까요? 큰일 나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12살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게끔 돼 있어요. 요셉은 뒤에 출발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먼저 출발을 한 거예요. 자녀들 데리고. 근데 가보니까 맏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네 예수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당신 안 입고 왔어요? 당신하고 와야지. 이러면서 막 이제 서로 이제 헷갈리게 되고 결국은 되찾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대화를 나눈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둘이 가는데 뭐 빠져갖고 뭐 도망치도 없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고 어쩌면 성인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12살 유월절 때 그 예루살렘 유다에 왔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30살까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시간적인 순서입니다. 보시게 되면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저 보면 공생애 시작이 있죠. 공생애 시작이 있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입니다. 자 보게 되시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사생애죠. 30세겠죠, 그죠? 33세 때 죽는데 언제 죽습니까, 예수님이? 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습니다. 근데 3년이라 했으니까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거 3년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유월절일 거고, 여기도 유월절일 거고, 여기도 유월절일 겁니다. 1, 2, 3, 4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3년이 돼요. 근데 실제로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세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데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데 이 성전 정화 작업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 있었던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공생애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금식하고 시험 받고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유월절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년이 조금 더 되는 거예요. 3년만 딱 되는 게 아니라 요 네 번, 세 번의 유월절이 지나고 요 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한 3년 한 절반, 3년 한 6개월, 4개월, 6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금식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것만 해도 벌써 한 달 열흘이잖아요. 그리고 그 한 달 열흘만 했겠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의 네 제자를, 다섯 제자를 만나죠? 그렇죠? 또 세례받는 이야기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죠? 많은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3년 이상의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유월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유월절 네 번째 이제 죽음을 당하시게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적인 순서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들을 보면 먼저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게 되고 40일간 시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섯 제자를 이때 부르게 됩니다. 이때 보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 됐던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이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저 사람을 따라가 봐야 되나?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쳐다보죠. 도대체 뭘 원하냐? 라고 묻잖아요. 그 말은 건 뭐냐? 왜 따라와? 이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가 왜 따라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사십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와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그리고 그 다른 친구들 나다니엘을 불러와서 다섯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다섯 명이 누군가 하면 안드레, 베드로, 요한, 빌립, 나다니엘. 이 다섯 명의 제자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근데 이 다섯 명의 제자를 다시 부르는 사건이 갈릴리에서 또 있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보게 되는데 이 다섯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게 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디냐면 여기 갈릴리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다 여기서 있었던 거죠. 여행을 출발을 여기서부터 한 거예요. 적어도 열흘 이상 걸리니까 와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와서 세례받고 40일 금식하고 시험받고 제자들 만나고 적어도 한 두 달 동안 여기서 머무른 다음에 다시 가나로 올라간 거예요. 그 가나에 올라가서 가나에서 혼인잔치 이야기하고 부모님 만나고 그 제자들과 함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기 아직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위해서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렇죠? 내려와서 이제 처음으로 한 게 이제 성전 청결 작업이에요. 근데 이때 성전 청결 작업을 하면서 예수님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언제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이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날 누가 모였을까요? 예,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어디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요? 그렇죠.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날은 남자들,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여있는 자리에서 30살 먹은 젊은 청년이 엄청난 일들을 일으킨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성전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피바다가 됐던 그 예루살렘 성전 뜰을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동물들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됐고 자기 재물들을 찾기 위해서 막 사람들도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순식간에 저 젊은 청년에 대한 관심이 온 세계에 퍼진 거예요.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야, 이번 유월절 엄청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냐면 그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든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던 거야. 아, 그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 퍼지게 된 거예요. 이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에 여기서 마치고 올라가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들어서 올라가는데 일로 올라가죠. 그 수가성을 지나면서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죠. 왕의 신하를 고치고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그 근거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어떤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제자를 다시 부릅니다. 여기서 네 제자는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또 부를까요? 이 네 명의 제자가 사실은 여기서 벌써 불렀잖아요. 그 부른 제자를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잡고 있는 제자를 부른단 말이에요. 왜 불렀냐면 그때까지 이 네 명의 제자는 파트타임 사역자였어요. 파트타임 사역자가 뭐냐면 자기들 고기 한번 잡고 나서 일정한 양큼 먹을 만큼 식량을 축축해 놓으면 다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가족이 조금 생계가 불편하다면 다시 가서 또 고기 잡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래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래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파트타임 그만하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풀타임 사역자가 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 중에 누구였을까요? 베드로가 결혼했는데 베드로 와이프가 제일 싫어할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어? 고기 잡아서 팔아야지 애들 학비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쌀도 살 거 아니냐고. 지금 정신 있는 사람이냐고. 근데 때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요. 그 장모를 고쳐줍니다. 누가 제일 은혜 받았을까요? 예? 베드로 와이프가 제일 은혜 받았을 거 아니야. 자기 엄마 살려줬으니까. 그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얼른 따라가라고. 얼른 따라가라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일들을 시작해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네 명을 데리고 풀타임 사역자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유다에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당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런데 여기서 언제 갈릴리로 올라갔는지 내용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12명의 제자를 확정하고 산상수훈을 가리키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혈우병 걸린 여인을 고치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대부분은 다 요때 두 번째 유월절 요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향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 세례 요한 순교 소식을 듣게 되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묻게 되고 변화산 사건까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0명의 문둥병을 고치는데 사마리아인만 돌아오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갖고 다 죽이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리키고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삭개오를 만나고 낙타 타고 이제 입성하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제자들에게서 여기도 나타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납니다. 40일간 나타나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삼으라는 사명을 주게 되고 40일 만에 승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디서 승천합니까? 여기서 승천하죠. 감람산에서 승천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의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스토리가 돼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인 이동과 시간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게 되면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서기관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혹은 힘의 원천을 삼고 있던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등에 업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힘을 얻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에 이렇게 빌붙어서 살아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예수가 군중 가운데 나타나서 군중들을 막 몰고 다닐 때 자기의 친구인 줄 알았어요. 자기 편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간을 보죠. 관심을 쏟아요. 저 사람이 과연 우리 편인가 아닌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게 되고 많은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막 파견하는 거예요. 계속 가서 좀 봐라. 우리 편인가 아닌가? 우리 편으로 함께 영입할 사람인가 아닌가 좀 봐라. 계속 사람을 보내죠. 누가 보면 사람들 막 보내왔다 그러잖아요. 안식일 날도 막 사람들이 와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이 드러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등을 업고 있는 이 백성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한테 가니까 이 백성들을 뺏기면 자기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상실되니까 악을 쓰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자는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보다는 바리새인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오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특별히 바리새인들하고 막 정치적으로 막 싸우게 되는 이유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적인 건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면 조금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내용으로 멈추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생각, 메시아였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셔야 합니다.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 사랑과 은혜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서 뭐 좀 그러시겠는데 아무튼 재미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재밌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아무래도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라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그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있다 나왔는데
예.
궁금해서 창시절에 저를 맨투맨 했던 선배들 얘기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제 저걸 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하고서 한 예. 거는 그 사람들이 돌아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은 항상 마음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든 사두개인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그들이 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글쎄 포기까지는 안 하셨을 것 같고 조금 힘든 과정은 있었겠지만 포기는 안 하셨을 것 같고 어쨌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신학적인 색깔은 전혀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예수님의 일들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위를 강조했고 어떤 신학적인 논쟁 속에서는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단지 그들이 믿고 따라갔던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생각들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좀 달랐다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막 정죄시했고 그런 내용들은 좀 있죠. 그런 어떤 차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일을 한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힘을 입어서 이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은 둘 다에게 마음이 열려 있을 건데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저거는 신학적으로 완전히 구제불능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더 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집안이나 그 백성들이 다 예수님에 가는 것들을 보고 더 열심히 논쟁을 벌였고 더 열심히 달게 들어서 자기의 지지 기반들을 뺏어오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을 하겠습니다. 신약은 뭐 몇 시간 아니고 이제 끝날 겁니다. 끝까지 좀 잘 참아주시고 잘 인내해 주시고 많은 도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많은 내용들 배우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없는 것은 우리 조혜선 집사님 아버님 통증이 너무도 심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고통이 가라앉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또 스페셜 닥터와 연결되어져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서 병원에 입원이 되어지고 조치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잘 이 시기를 믿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